시편 50편은 참된 예배,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들 밖에 계시는 신께 제사나 혹은 예배드리는 생활이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권인 우리 문화권에서는 제사의 중요성과 효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따라서 또 우리는 죽은 조상들께 때마다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가정마다 다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은 어떤 집에는 옛 시대 조상들께 제사 드리는 일이 많게는 한 달에 두 번 있어요. 1년이면 몇 번입니까? 24번. 그 제사 드리면 제일 힘든 분이 누구예요? 그 집 종부, 며느리. 죽으라는 겁니다. 특히 제 고향인 영주 안동 그 두메산골 사시는 분들 앞뒤가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제사는 또 얼마 우라지 그 이야기 하면 안 되지. 많이 드리는지 말이에요. 안동 그 가면 답답해요. 24번 이상 드린 집도 있어요. 그 집 며느리들은 제사 다닐 때마다 죽어나지요.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일이.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죽은 조상들을 섬겨야 죽은 조상의 음덕으로 후손들의 삶이 안정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조상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집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세상을 떠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현실 세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관여하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망령들, 즉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고 공허한 일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정열과 재물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일이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눈을 돌려보면 성도들도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립니까? 조상들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시는 분이고 시온에 계시면서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자신의 얼굴빛으로 비추이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면서 온 세상의 공의를 선포하고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들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가? 참 중요한 문제지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된 예배,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껍데기만 있지만 내용이 없는 쭉쟁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인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 부릅니다. 제사를 즉 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를 드릴 때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못 되면 그냥 비둘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제단에 태워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그 외에 더해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라는 희생제물과 감사하는 마음이 합쳐짐으로 비로소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마음은 세상 일이 잘 안 풀려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감사하라고 했으니 억지로 감사하고 있다면 이런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결핍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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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핍 때문에 짜증과 불평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이 예배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될까요? 적어도 예배 자리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자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면 돼요. 큰 위기를 맞았다가 그 위기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겠지요.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마음이 뜰 듯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지요.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가 토탈 로스가 일어났지만은 내가 트럭 하나 다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정이 파탄나고 찢어질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이 일으켜 세워졌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정말 뛸 듯이 기쁘면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운전하고 나오는 동안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았고 안전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았다는 것보다 이거 훨씬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차 타고 다 사고 나실 분 한 분들 없지요? 안전한 게 온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근데 그거 감사할 줄 몰라요. 의뢰 것 있는 일이니. 난치의 병에 걸렸다가 병고침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난치의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욱 은혜롭고 감사한 것 아닙니까? 난치병 걸리면요. 적어도 몇 년은 고생해야 돼요. 그렇게 아프고 골골골거리다가 하나님 은혜로 아, 그 몇 년 동안 골골거리는 거 어떻게 힘들어요. 병 안 걸린 게 훨씬 낫지요. 이런 감사는 무슨 감사를 그래요? 범사에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들 매일매일의 평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보던 시각을 하늘로 옮겨놓으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에끔 되어지나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됩니다. 저게 뭐예요? Then their eyes were opened. 저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영안을 열어주면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의 영안이 어떻게 열리나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요. 또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이렇게 그 예배 사전 중보기도 할 때 이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람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알미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좋은 여건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보기에는 처참할 정도의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느냐가 감사와 불평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think, 생각한다. 또 thank you. 아이고,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thank, 감사한다. 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단어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음 I냐, 모음 A냐의 차이만 있지 네 개의 자음은 똑같습니다. 환경이 보다 나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환경이 비록 열악하더라도 감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관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 가지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우리에게 있는 상처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거 많은 분들은 참 이게 내게 갖고 있는 장점, 내가 잘하는 점, 남보다 뛰어난 점 이런 것만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단점, 약점 이런 거를 뭐로 생각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 선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동양인들 보여요. 어떻게 해요? 눈은 쫙 째졌고 코는 저처럼 쑥 들어가 있고 아 근데 미국 남자들이 또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참 하나님도 뭐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약점들 단점 말이에요. 만약에 나의 단점과 상처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약점, 내 열등감, 내 실패, 좌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앉아 펑펑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인생의 실패 없이 성공 1번도로 달렸다면 주님 내 곁에 와도 나 그거 거부했을 거예요. 이 약점, 단점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단점과 상처를 통하여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과 단점이 없었던 사람보다 약점과 단점이 있어서 열등감 상처들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부잣집에 가보면 분재하는 소나무들 보세요. 뭐 쭉쭉 올라가던가요? 아니에요. 이 빕이 꼬이고 꼬일수록 그 소나무는 가치가 있고 비싸요. 그렇죠? 누가 잘생긴 소나무로 집에 갖다 놔요. 바보나 갖다 놓지. 빕이 꼬인 이상한 소나무 그게 비싸요. 우리 단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런 가치 있는 영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점과 단점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빨리 단점과 약점과 허물을 정복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계명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상적인 삶은 이 개차반처럼 형편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 안 되는 비도덕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우리의 공적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얼마나 예배 순서를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드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일 동안 세속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생활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의 독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허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슈마하가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 말로 시작되는 이거 달달달 외우면서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회당과 성전에 출입하면서 성전 예배, 회당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로,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재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늘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니십니다. 침에 걸리지 않은 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삶 속에서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전 컨텍스트를 보면 16절, 20절, 21절까지 시편 기자가 구약의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둑들과 한패가 되어서 도둑질을 했다.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 가늠을 했다. 이웃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지를 않았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켰더니 이번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줄로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십계명을 공공연하게 어길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고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신한답시고 번제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가장 값나가는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면 그것이 지상 최대의 제사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수소의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염소의 피를 마시면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에게서 수소의 고기를 받아 먹고 염소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을 차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굶어 죽나요? 안 죽어요. 굶어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산림의 모든 짐승, 우리에 있는 수소나 수염소 모든 것을 그거 다 내 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와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마음만 먹이면 하나님께 그거 취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헛된 재물을 내게로 가져올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약의 백성들에게 우려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는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고입니다. 열심히 섬겼는데도 칭찬은 그만두고라도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사자가 얼룩말이나 사슴을 잡은 후에 먹이를 이빨로 찢어 먹습니다. 바로 이런 이미저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이 호된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감나감은 재물인 소와 양을 끌고 와서 화려하게 제사드리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지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언약과 계명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옛 시대에는 구약 시대도 그랬거니와 외형적인 제사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밖 세상에서 바르고 참되게 살아내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살이가 또한 예배의 삶,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의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무언가 다른 순서나 방법을 도입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양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찬양 사역팀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드럼 치면서 막 찬송 이거를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들려놓다. 예,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예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거룩하고 참되게 변화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6일 동안 사는 동안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는가가 예배의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교회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첫 순간부터 축도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가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지 못했던 분들은 아이쿠 예배가 왜 이렇게 지겨워? 또 저 설교, 지난주 설교가 똑같아. 뭐 설교가 다를 수가 있는 똑같지요. 늘 같은 소리예요.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재미없어요. 예배가 빨리 끝나서 세상 즐거움, 짜릿한 즐거움인 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게 예배 회복이 되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온전하고 바르게 되면 여기 들어오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바른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난 엿새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생각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통회의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뭐 때문에 상했어요? 죄로 인하여 상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때마다 많이 우십시오. 아유 창피해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임하시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매주일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설교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만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우리의 삶도 예배의 연장,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 세상살이가 거룩하고 참되고 바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품고 나온 마음의 소원, 영혼의 깊은 간구들이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그런 삶을 못 살았다면 예배드린 이 현장에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김질 해야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이 시간 말없이 1분 동안 내가 오늘 참된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해보고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구역 모임이든 어떤 예배든지 이러한 믿음과 이런 정신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게끔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없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